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베로야에서 이르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아테네를 둘러보았습니다. 아테네는 온통 크고 작은 신전들, 우상들, 제단들로 가득 찬 어느 도시보다 더 심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고작 쇠붙이나 돌조각에 불과한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의 영적 무지에 격분한 바울은 안식일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평일에는 아고라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라는 단어 역시도 당시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생경한 단어였습니다. 바울로부터 그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바울과 논쟁을 벌인 사람들 가운데에는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을 이해할 수 없었던 어떤 사람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경멸하며 비웃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 즉 예수스와 아나스타시스를 모두 신의 이름으로 오인하고 바울을 복수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에 대한 19절 상반절의 증언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헬라어 원문에는 붙들어 가며 말하기를 이 동사들이 다 3인칭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논쟁을 벌이던 철학자들이 바울을 붙잡아 아레오바고로 간 것입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크로폴리스의 서북쪽에 위치한 큰 바위 언덕의 이름입니다. 온통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아레오바고 정상에 서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는지 표면이 마치 유리처럼 매끄럽게 달아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정상에 서면 파르테논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위로 올려다 보이고 맞은편 정면 아래쪽으로는 바울이 에피큐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아고라가 내려다 보입니다. 2000년 전 본문 속에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섰을 때에는 아래쪽으로 아고라 주위에 온갖 신전들, 심지어는 대장장이를 위한 신전과 도박꾼들을 위한 신전도 내려다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테네 초창기 시절 아레오바고는 귀족들의 회의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는 곧 회의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아레오바고 회의는 부침을 거듭하긴 했지만은 아테네가 로마 제국에 의해 정복당하기까지 아레오바고에서는 크고 작은 회의들이 열렸습니다. 본래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레스는 헬라 신화 속에 등장하는 전쟁의 신입니다. 아테나가 헬라 신화 속에 등장하는 전쟁의 여신이라면 아레스는 전쟁의 남신입니다. 아레스의 딸 알키페가 어느 날 인간에게 겁탈당하자 격노한 아레스는 자기 딸을 겁탈한 인간을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인 행위에 대해서 아테네의 언덕 바위 위에서 올림푸스 신들의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신화를 토대로 바로 그 언덕에 아레스의 이름을 붙이고 언덕을 뜻하는 파고스가 붙여져서 그 언덕 이름이 아레오바고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레오바고는 각종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사용되면서 아레오바고 자체가 법정을 뜻하게도 되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가멤논 왕이 귀환하다가 아내와 아내의 정부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아가멤논 왕의 딸이 왕비와 왕비의 정부에게 복수를 가했습니다. 그때 아가멤논 왕의 딸이 재판을 받았던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아레오바고에서 재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의 철학자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아레오바고로 간 것은 바로 법정을 뜻하는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을 심문해서 재판하기 위함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절 하반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본문의 철학자들에게 예수와 부활은 모두 처음 듣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처음 듣는 신의 이름이라니 그런 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부활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그 한 사람이 부활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영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논쟁하던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인도해 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장 아고라보다는 아레오바고가 독립된 공간이기에 그런 목적으로는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레오바고를 찾아가면 정상 한가운데에 바로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나타내는 표시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정면 계단 오른쪽에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인 오늘 본문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새겨진 동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의 철학자들이 바울로부터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까지 데리고 올라갔다고 해서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1절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테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크고도 주된 관심은 보다 새로운 학설, 이론, 주장을 듣고 논쟁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과장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기록한 위대한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자신의 책에 주전 5세기 아테네의 정치가였던 클레온이 아테네 사람들을 너희들은 새것이라고만 하면 금방 속아 넘어가는 인간들이구나 라고 비판하고 탄식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주전 4세기 아테네의 웅변가였던 데모스테네스는 마게도냐의 필립 2세가 아테네의 실권까지 장악해서 아테네에 위협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외세에 대항하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 새로운 이론이 없는가 새로운 것만을 탐닉하고 다니는 아테네 사람들의 그릇된 자세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본문 속에서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식이나 그들의 이성으로는 바울이 말하는 부활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언급한 예수와 부활이 자신들이 태어나서 평생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주제였기에 바울로부터 그 새로운 내용을 들어보기 위해서 바울을 아레오박으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 지적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바울로부터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새롭기만 하면 그것이 모두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사람들을 바로 세워줍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참된 것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었고 바울이 아레오바고 정상 한가운데에 서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설교의 첫 마디는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에 보다 가깝게 번역하면 내가 보니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더 종교적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비교급을 사용해서 아테네 시민들이 다른 도시 사람들보다 더 종교적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테네는 온 도시가 신전들, 신상들, 그리고 재단들로 가득 찬 어느 도시보다 더 심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것은 아테네 사람들이 그 어떤 도시 사람들보다 더 종교적이고 그들의 종교심이 더 컸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다른 도시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더 종교적이라고 말한 것은 속빈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더 종교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종교심을 갖고 있으면 그 종교심이 당사자를 바르게 세워줍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건 사람의 종교심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 경배의 대상을 좀 더 열성적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인간의 종교적 마음과 자세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종교의 참됨 여부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심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배의 대상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법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그 어떤 도시 사람들보다 더 종교적이고 더 큰 종교심을 지니고 있었기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온통 신전들, 신상들, 재단들로 가득 채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배의 대상은 고작 생명 없는 쇠붙이와 돌조각으로 만들어진 우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느 도시 사람들보다 더 종교적이라고 말한 그 말의 참된 의미는 여러분들은 어느 도시 사람들보다 더 미신적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어느 도시 사람들보다도 더 미신적인 아테네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는 23절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쭉 둘러보는 가운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글귀가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경배는 하는 제단은 분명한데 경배의 대상을 알지도 못하고 경배하는 제단이었습니다. 우리말 알지 못하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그노스토스는 신약 성경에서 본문에 단 한 번 사용된 용어로서 불가지론자를 뜻하는 영어 아그나스틱이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분명히 경배는 하는데 경배의 대상을 알지도 못하고 경배하는 그 희한한 제단이 아테네에 세워지게 된 유래는 이렇습니다. 주전 6세기 전염병이 아테네를 휩쓸었을 때에 아테네의 정치인인 솔론의 요청을 받은 구레네 사람 에피메니데스가 전염병으로부터 아테네를 지켜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피메니데스는 아테네를 전염병에서 구해준 신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아테네에 세워져 있는 모든 신상들에게 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도 혹시 자신이 알지 못해서 제사드리지 못한 신이 있을 경우에 그 신으로부터 화를 입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 흰 양과 검은 양을 바쳐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600년이 지나서 본문 속에서 바울이 아테네를 찾아갔을 때 그 제단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으로부터 100년이 지나서 주후 2세기경 로마 제국의 지리학자 파우사니아스가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에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은 여전히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제사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은 인간의 손끝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의 마음속에서 먼저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마음속 생각이 온갖 종류의 신들, 심지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장장이의 신과 도박꾼을 위한 신도 만들어내고 그 생각이 신들의 형상까지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신상들을 만들어 섬기면서도 혹 생각하지 못한 신이 따로 있어서 그 신으로부터 재앙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재단까지 별도로 만들었다면 그 재단이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미신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며 아레오바고까지 데리고 간 사람들은 아테네의 떠돌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테네에서 네로라 하는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고서도 과연 정신이 멀쩡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타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헬라어의 직설법 동사는 주어의 수와 성에 따라서 동사의 어미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사의 어미만 보면 동사의 인칭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헬라어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주어를 특별히 사용할 때에는 바로 그 해당 주어를 강조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울이 본문에서 말을 할 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주어 내가를 특별히 사용하였습니다. 대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겠습니까? 바울로 하여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보라고 요구한 철학자들 가운데에 바울을 아무 의미도 모르면서 주어 담은 지식의 쓰레기나 나열하는 말쟁이라고 경멸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부르지만 않았을 뿐 바울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언급한 예수와 부활이 새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단지 자신들의 호기심과 직접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울로 하여금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고 1인칭 주어를 강조한 것입니다. 말쟁이라고 나를 경멸하고 나를 비정상적인 말을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는 신이 있지.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신을 너희가 경멸하고 조롱하는 내가 가르쳐 주마.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계룡산 기슭에 육군, 해군, 공군, 삼군 통합기지인 계룡대가 세워져 있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계룡대가 세워지기 전까지 계룡산은 한국에서 발흥하는 모든 신흥 종교의 발상지였습니다. 한국에서 소위 돌을 닦는다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모여든 곳이 계룡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룡산에는 소위 도사들이 만든 신상들 그리고 신당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때 신당들 가운데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당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리고 제가 계룡산을 갔다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당을 보고 소위 계룡산 도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계룡산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저기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당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오는 소위 계룡산 도사도 저 신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도사도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저 신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 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설교한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인 알지 못하는 신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일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교계로부터 온갖 비난과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저를 향한 그런 비난과 비판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그만큼 편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의 믿음은 우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주전 6세기에 전염병으로부터 아테네를 지켜낸 에피메니데스가 모든 신상들에게 다 제사를 한 뒤에 자신이 혹 생각하지 못해서 제사하지 못한 신으로부터 재앙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 흰 양과 검은 양을 바칠 때 그 제단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본문의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해서 그 제단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까지 600년 동안 그 제단 앞에서 수없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고 제사할 때 그 제사는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제단은 우상의 제단일 뿐이요. 그 제단 앞에서 드려진 모든 제사는 우상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저 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바울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크고도 넓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을 말씀, 즉 로고스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로고스는 본래 성경 용어가 아닙니다. 말하다는 의미의 동사 헬라어 레고에서 파생된 명사형 로고스는 본래 그리스 철학에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원리 그리고 감성 즉 파토스와 대립되는 분별력 또는 이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는 당시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있던 세상 용어 로고스를 가져다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로고스가 바로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요한의 믿음 또한 크고도 넓었습니다. 근자에 어려운 상가 교회가 스님들에게 팔려서 불당이 된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상가에 입주해 있는 교회를 헐값에 사서 옥상 기도탑의 십자가를 떼고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를 붙이고 예배당 안에 불상을 들여다 놓고 불당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스님들이 불교계 인사들로부터 비난이나 비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반대의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싸게 나온 불당을 싸게 구입했습니다. 불당 위에 십자가를 달고 불당 안의 불상 대신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배 드린다면 그 목사님도 곤욕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것을 가리시는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본문 속에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아테네를 바울이 방문했을 때 아크로폴리스 위에 위용을 뽐내던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은 헬라 신화 속의 헬레나, 아테나, 여신을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우상을 위한 신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후 392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파르테논 신전을 우상 신전이라고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철거하고 건축물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건축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으로 사용했습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 아테나 여신은 본래 없는 허구의 존재이기에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 건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는 데에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1458년에 아테네가 오스만 터키에 정복당하기 전까지 근 1000년 이상 그 건물은 예배당이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 만물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크고도 넓은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을 믿는 한국 개신교회는 개교회든 교단이든 기관이든 끊임없이 분열되어 왔습니다. 한국 개신교인들의 믿음의 편협함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독선적인 이기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것 역시 한국 개신교인들의 편협한 믿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편협하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조잔한 하나님으로 투영될 터인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소리 지른다 한들 세상 사람 보기에 조잔한 하나님을 믿을 까닭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포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바늘 구멍만큼 좁고 편협한 믿음으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조잔한 하나님으로 투영되게 해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십시다. 우리 모두 바울과 요한처럼 크고 넓은 믿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드리십시다. 그것이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우주 만물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무지한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나무나 돌, 금속도 실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려고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죄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 삼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십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편협했습니다. 우리의 편협한 믿음은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조잔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편협한 믿음을 지닌 우리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이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보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저 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증언한 바울처럼 크고도 넓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중심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확고하되 우주보다 더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하게끔 우리의 믿음은 날로 크고 넓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해 주십시오. 크고 넓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가게 해 주시고 그와 같은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주님 안에서 날로 통합되고 화해하고 화합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